호세아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린 지난 시간에도 호세아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아,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최종 그 선고를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장면에서도 아직 회개를 하거나 고친 흔적이 없는, 즉 마지막 멸망을 선고받고 있고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4절에 보는 바와 같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복주심의 선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우리 인간 구원을 입는, 은혜를 입는 자들 쪽에서 볼 때 감사와 만족과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이라. 그 모든 이유는, 근거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살펴보는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승리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죠. 혹 잘못 들으면 마치 인간이 약간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더 크고 높은 어떤 권세에 굴종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일지라도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의 답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기대나 소원보다 더 주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소원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제한될 것이 아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차원과 능력과 넓이와 깊이로 채워질 것이라 라는 선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 또는 인류 역사에서 보든 또는 우리의 현실의 인생 속에서 보든 분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 대조는 뭐냐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세상이 그런 유혹을 해옵니다. 더 가지면 만족이 있을 것이라, 더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라고 세상이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현실인지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배고픈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고통의 문제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시다시피 사람은 그 보이는 것들로 영혼의 깊은 질문을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이 해결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유일한 이유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부끄럽게 하시고야 그 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이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부끄러움도 사실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죠. 우리는 호세아 14장 1절에 선언했던 너의 이스라엘아 너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현실, 저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로 말미암은 나라의 멸망,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선민이라는 그 자랑이 다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그 역사적 현실을 겪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부끄러움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성경의 증언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도 오고 오는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저들의 심장이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타협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조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을 때 저들이 다만 국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승리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신앙적 승리를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크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 라는 수치와 오해를 하나님이 감수하고 이 역사적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호세아 14장 결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지금 엎드러진 자, 형벌을 받아야 할 자, 아직 뉘우치거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를 향하여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셔서 오늘 호세아 14장 후반에 나오는 바와 같은 그 아름다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무화과나무의 번성함 같고 포도의 결실의 풍성함 같은 승리를, 아름다움과 감격과 부요함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무한대의 이 사랑과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와 식사를 하시고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13절에 나오는 인용한 것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병을 고치러 왔는데요,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만들어질 수 없는 병을 고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차원의 의원이 아니라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무한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작정하신 그 놀라운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바쁘고 자기 사랑마저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다 이기심이죠. 대부분이라고 전부라고 안 하고 남겨놓은 건 그래도 봐준 걸까요? 나머지는 무지한 겁니다. 열심을 내면 이기심이고 생각이 없으면 사랑까지 못 오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쉽게 이루어주지 않는 걸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늘 제안하죠. 무슨 제안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왜 그걸 안 받아주실까요? 그것 갖고는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놓는 최고의 조건이 뭡니까? 내 생애를, 내 목숨을, 그것보다 큰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의 목숨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는 정성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가 신의 모습으로, 신의 내용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오시죠. 그 경계를, 그 차이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의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신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으로, 원망으로, 비명으로 질러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명과 우리의 발악을 감내하시고 끌어안고 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편이니까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죠. 하나님도 우리 이상 고통스러운 길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한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의 승리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할 거 없네. 이거야말로 얼마나 극명하게 신의 사랑과 인간의 이기심이 대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우리 인간적으로 해서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정성과 신실함과 인내를 우리는 기껏 시간이 많으신가 보네요 라고 대꾸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더더욱 신의 사랑을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승리를 선언하자, 그 은혜의 무한함을 전하자 어느 때나 이 질문이 나왔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기독교 신앙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신적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작정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시지도 않는다. 오늘 호세아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아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너희가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겐 바로 이 얘기로 와닿죠. 모든 것이 은혜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겠는가? 우리의 이기심을 보십니까? 우리의 못난, 그 못난 반응을 보십니까? 결단코 은혜는 방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뭘 만들려고 주어진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감격이 있지, 이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는 자들은 다 그 부르심의 깊이와 높이와 영광에 대하여 놀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왜 이렇게 극한의 고통 속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불의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시고 현실적인 증거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적 사랑과 인간의 이기심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넘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탓이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냥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명을 선포하시고 잘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하셨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되시고 현실 속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으십니다. 이해하려고 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신의 능력과 사랑과 그 권능에 우리를 묶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당신을 묶고 우리를 운명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요, 그 승리케 할 운명의 과정을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6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의 교리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감동시키고 마는 것이 그만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당신을 묻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그의 부활 승리에 우리를 묶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와 당신을 묶어 마치 죽음으로 찾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사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비명과 반항과 한탄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 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또 하는 얘기, 하나님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아, 우리 자식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이건 내가 우리 자녀들을 꾸짖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얘기했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줄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이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놀라운 결론을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는가? 인생이 뭐며 역사가 뭔지 그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권세의 신비를 누가 알리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아직은 어떤 현실이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누가 이것을 알리요? 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암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 하나님이 아니다를 이미 이 기록을 하는 이 저자가 이 마지막에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얘기가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 이러는 건데 그보다 맛있는 말로 하고 싶은데 로마서 11장에 와 보시겠습니다. 255피 로마서 11장 31절부터 보시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설명을 더 이상 말로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증언하는 내용을 대부분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비로우심과 그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여러분이 결단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공동의 체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자의 인생 속에서도 찬송과 감격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아주 후세에 남을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명언 갖고는 조금 어폐가 있고 아주 좋은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해서 예수 믿지는 아마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편을 우리는 더 구하지만 불만이 있지만 외면하고 거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항은 하고 비명은 질러도 도망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고집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현실을 불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란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과 결국이라면 우리는 결국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승리가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하나님 모르고 산 인생이야말로 가장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리도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헛된 자랑. 누구에게 자랑하죠? 헛된 존재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할 만한 존재 앞에 한다면 가치가 있겠는데 우리의 자랑은 사실 허공에다 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오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이 어떻게 다행스러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늘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패역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시 잠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귀하고 중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내는 줄 아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스스로와 이웃과 허락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열심을 더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